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율법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한 바울의 진술을 이해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의 진술들이 다메섹 이후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율법 이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에 관한 최고의 계시이자 의로움과 생명의 수단이라 확신했던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또한 바울 신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사상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였던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혜택을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연합사상의 핵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단락을 구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 세 번째, 26절에서 29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약속의 유업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약속의 유업.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19절에 보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에서 율법이 무엇이냐를 지금 말해주면서요, 그러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것은요,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율법의 용도,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즉 범법함 때문에 더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범법함 때문이라는 뜻은 범죄하였다는 것을 알도록, 또 범죄함에서 돌이키도록,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본래 죄의 해결이 아니라 죄를, 그 죄의 자각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죄의 해결이 아닙니다.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의 수단이 아니라 정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진단만 할 뿐이지 그 처방을 주지 못합니다. 해결을 못 해준다는 것이죠. 율법은 계속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를 계속 우리를 자각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은요, 전사들을 통해 중보자, 즉 모세의 손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천사들이 개입했다는 이 인식은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또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율법이 지니는 그 한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중보자는 한편만 위하는 것이, 위한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중재자인 모세가 천사들과 이스라엘 백성 두 사이에서 중재하였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를 통해 바울이 재차 확인하는 것은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즉 율법의 제한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한성.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은 다른 방법으로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처음부터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은 생명과 의로움을 율법을 통해 주셨을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과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성경은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요,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였어요. 그리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어요. 이건 이 23절은 19절과 22절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갇혀 있었던 시기는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 율법 아래 살던 기간을 다메섹 이후의 관점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을 믿음이 오기 전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계속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낼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죠. 이는 믿음이 어떤 인물이나 사건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특정하여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비유가 24절에 등장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지금 초등교사를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주인의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그를 맡아 잠시 보호하는 초등교사의 관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초등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초등교사는 훈육교사, 후견인, 또 가정교사,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개역 한글판에는요, 몽학선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몽학선생의 뜻은 아이를 임시로 맡아서 돌봐주는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이 초등교사라는 뜻은 그 당시에 가정교사로 일하는 노예를 일컫는 용어로 종이 매를 들어서 훈육하는 거예요. 잘 훈육하기 위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엄격하게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헌에 의하면 바울 당시의 초등교사는 대개 주인의 아들을 또 위협하고 때리고 자유를 제한하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가.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좋은 점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매를 대기도 하고, 물론 이제 교육 방법으로 좋기도 했지만은 또 억압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등교사를 비유하면서 율법은 훈육교사처럼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를 맡아서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주된 목적은, 기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거죠. 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새번역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새번역에 23절에서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인교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다시 율법의 그 한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이제 믿음이 온 후는 달라졌습니다. 자,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자, 그리스도의 믿음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26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속의 유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예, 세례를 받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속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은 바울 신앙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신학의 연합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중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사상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사에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으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한 모든 복은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은총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을 본받고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신앙 고백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온 인류가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구애함 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약속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부터는요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이 주어진다는 여러 근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준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질문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율법이 생명의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며 구속사 속에서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 주어졌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된 생명과 의로움의 유업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죄로 정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속자를 기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구속할까? 나의 구원자는 누구일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나가 되게 한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연합하면 이제 죄와 율법에 대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 인류에게,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는 율법 아래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전혀 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빠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아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십니다. 왜? 아빠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